코리안 디스코스 데이 8. 여덟째 날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이틀이 더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단지 하루만 더 진지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수행법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올바르게 수행한다면 이 하루조차도 충분합니다. 많은 이로움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수행법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도 이 수행법대로 올바로 수행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올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열심히 그리고 진지하게 수행할지라도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 수행법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둘 다 모두 똑같이 중요한 것인데 바로 알아차림과 평정입니다. 이것들은 함께 나가야 합니다. 마치 새들의 날개처럼 크기와 힘이 있어서 똑같아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새는 날 수가 없습니다. 우마차의 두 바퀴처럼 그들은 크기와 힘에 있어서 똑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지요. 이 둘은 모두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알아차림뿐만 아니라 평정도 말이죠. 여러분이 알아차리기는 하는데 평정을 지키지 못한다면 목적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평정을 지키기는 하는데 감각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이 또한 목적을 성취할 수 없지요. 여러분이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실제를 거치고 분명한 실제를 알아차린다면 이것도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빗바사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체적 구조나 정신적 구조에 관계한 거친 실제들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육체적 활동을 포함한 육체적 구조를 여러분이 알아차리고 마음속에 상당히 뻑뻑한 거친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은 정신적 구조를 알아차리는 것도 도움은 됩니다만 이것은 깨달은 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몸에 일어나는 감각들과 함께 수행하라고 하십니다. 부다 이전에도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동시대에도 많은 스승들이 있었고요. 부다 이후에도 많은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도덕한 행위와 관계했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들 대부분이 감각기관의 대상들에 대해 반응하지 마십시오. 모양이나 형태나 색깔이나 빛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각이나 생각 등 이들은 유쾌할 수도 있고 불쾌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 반응하지 마십시오. 갈망을 일으키지도 말고 혐오감을 일으키지도 마십시오. 라고 같은 것을 가르쳤던 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고타마 부처님이 새롭게 제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분의 깨달음은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갔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망과 혐오가 이러한 여섯 가지 감각기관들의 대상들로 인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즉 여섯 가지 감각기관과 그들이 대상들의 중요성을 두었었던 것입니다. 표면적 차원에서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부다의 발견은
살아있던 바체야 퍼스
즉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각각 그 대상들과 접촉한다는 것과
퍼스 바체야 웨드나
이러한 접촉에 의해 유쾌하거나 불쾌한 감각이 몸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과
웨드나 바체야 타나하
즉 갈망과 혐오는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경험하고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연결고리가 사라져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망과 혐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그것은 단지 표면적 차원에서의 노력이었습니다. 그 뿌리는 결코 터치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그 부정성들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몸에 일어나는 감각적 차원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깊은 차원에서 고통을 제거하는 고타마 부처께서 인류에게 공헌하신 부분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알아차림은 완벽한 알아차림이 아닌 것입니다. 몸에 일어나는 감각들을 알아차리고 불쾌한 것이든 유쾌한 것이든 이러한 감각들에 대해 평정을 지키는 것은 우마차의 두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들은 새들의 두 날개와 같은 것이죠. 이 둘 모두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크기와 힘이 똑같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호흡을 아주 작은 범위에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다께서 이렇게 수행하라고 하시는 뒤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범위에서 호흡을 지켜보는 수행을 한다면 마음은 그만큼 예민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은 여기저기서 통증이나 압박감, 열기 따위와 같은 오로지 아주 거친 감각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마음이 결코 섬세해질 수가 없지요. 알아차림의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마음은 더욱더 섬세해지게 되어 있고 더욱더 예민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일째가 되면서는 이 작은 범위에서 어떤 감각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범위를 더욱 좁혔고 그곳에서 감각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디서든지 감각을 느끼기 수월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해탈의 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점입니다. 거칠든 섬세하든 감각을 모든 곳에서 느끼게 되는 이 단계에 이르러야 하지요. 인체의 어떤 부분도 아무런 감각 없이 막막하거나 막연하게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각은 항상 어디에나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그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섬세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정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한 상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계속적으로 의식을 이동하면서 감각이 없는 곳에서는 약 1분간 머물러 보고 다시 계속적으로 의식을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대단히 참을성 있게 계속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은 마음에서부터 섬세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마음으로부터 섬세해져서 어디서건 감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정점은 이것도 매우 중요한 정점인데 정신과 물질의 전체 구조가 융해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파동과 파장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부다께서는 이것을 방가라고 불렀습니다. 방가는 용해, 완전한 용해를 뜻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이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은 계속해서 관찰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 섬세해지고 날카로워지며 자연적으로 더욱 섬세해지게 됩니다. 자연의 법칙은 이러한 것입니다. 견고하고 강렬한 거친 감각들이 쪼개지고 분해되고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감각들이 용해되고 분해되고 해체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방가입니다. 여러분은 몸 전체에 걸쳐서 아주 섬세한 진동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점입니다만 부다께서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경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불쾌하거나 거칠거나 딱딱한 느낌들을 겪어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매우 유쾌한 진동의 흐름을 겪는다는 의미에서 위험하다는 것이죠. 마음의 오래된 습관적 경향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갈망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와, 대단히 훌륭해!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부다께서 이것이 바로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쾌한 감각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곧 사라져버리고 미세한 감각들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기 시작한 것처럼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평정을 지키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미세한 감각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매우 쉽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야말로 부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우 위험한 단계이죠. 이러한 유쾌한 감각들에 대해 어떠한 집착심도 일으키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성장이 멈출 뿐만 아니라 퇴보가 시작되지요. 왜냐하면 새로운 갈망과 집착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미세한 파동의 흐름인 유쾌한 감각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아주 깊이 뿌리 박힌 어떤 상카라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표면으로 떠오르지 않을 어떤 상카라가 떠오르게 됩니다. 아주 미세한 파동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완전한 소멸의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때야만이 비로소 매우 깊이 뿌리 박힌 상카라가 표면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오르는 상카라들은 매우 거친 특성을 가진 것들일 수가 있는데 이때에도 여러분은 또다시 불쾌하거나 거친 감각들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매우 의기소침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태보하고 있는 건가 봐. 그렇게 훌륭한 감각들을 느꼈었는데 이제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불쾌한 감각들이 다시 일어나는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단말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감각적인 게임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쾌하거나 불쾌한 소리나 장면이나 냄새나 맛이나 생각과 마찬가지로 몸에 일어나는 유쾌하거나 불쾌한 감각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갈망과 혐오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과 다릅니까? 여러분은 단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 번 경고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많지는 않지만 부지런히 코스마다 참가하는 몇몇 수련생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수행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들은 단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쾌한 감각들을 즐기고 불쾌한 감각들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감각의 게임이 감각의 게임을 감각적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윗바사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르게 수행하고 이 수행법의 혜택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 이 수행법의 핵심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뿌리의 단계까지 감각적 차원까지 내려가야 하고 어떤 감각이 일어나든지 감각극 차원에서 여러분은 평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거칠든 미세하든 유쾌하든 불쾌하든 모든 감각은 일어나서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진다는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굳거나 강렬하거나 거친 감각이 발생할 때 그 느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것은 사라지게 되지요. 한동안 머무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그것은 일어나서 잠시 머물다가 사라져갑니다. 이렇게 매우 강렬하고 굳어있으며 거친 감각들이 용해되어서는 파동으로 변환할지라도 그 특성은 똑같이 일어나서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서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져가는 것이죠. 아주 빠른 속도와 빈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 특성은 항상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매우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래, 이것은 변화하고 변화하며 변화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갈망도 집착도 일으킬 필요가 없지라고 말이지요. 이것이 마음의 습관적 경향을 여러분이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 깊은 내면에서는 상카라 다음에 상카라를 불러일으키는 증거의 과정이 계속됩니다. 매 순간 어떤 상카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살아있는 한 감각은 항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감각이든 매 순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차원에서의 마음은 끊임없이 이러한 감각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든 깨어 있든 마음은 육체적 감각과 24시간 내내 접촉하고 있는 것이죠. 일례로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우리가 깊은 잠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실제로는 이것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여러분의 의식일 뿐입니다. 이른바 무의식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감각을 항상 의식하고 있습니다. 가령 모기 한 마리가 여러분을 물어뜯는다면 이른바 무의식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즉시 불쾌한 감각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모기를 쫓아내거나 죽이게 되지요. 그래도 불쾌한 감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린 곳을 긁어내거나 문지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밤새도록 모기는 날아들어 물곤 하는데 여러분의 의식적인 마음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깨어있을 때 여러분의 의식적 마음은 매우 거친 차원에서 바깥 대상들에게 몰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인, 이른바 무의식적인 마음은 계속적으로 육체적 감각과 접촉하고 있으며 그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압박감을 느끼면 그 무의식적인 마음은 반응을 합니다. 어디선가 통증을 느끼면 반응을 하지요. 어디선가 가려움을 느껴도 이것은 반응을 합니다. 이 반응은 끊임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의식적 마음의 습관적 경향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저 심연에서부터 이러한 습관적 경향을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은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나무의 가지나 이파리나 꽃이나 열매 등을 다듬을 수 있을 뿐입니다만 그 뿌리는 건강하지 못하고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나무는 결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적인 마음은 무의식적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이상 이것 또한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다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가장 깊은 무의식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시작해 오신 것이죠. 마음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점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많은 종류의 명상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수행법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마음이 저 깊은 지면에서부터 곧바로 수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이 마음의 가장 깊은 지면을 놓쳐버린다면 목적은 성취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카라 뒤에 상카라를 불러일으키는 증가의 과정이 계속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갈망이나 혐오의 상카라를 불러일으키는 순간마다 그리고 무지의 상카라를 불러일으킬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이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모든 상카라가 고통이지요. 증가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바깥 세상에서도 식물의 세계에서도 이 증가의 과정이 존재하지요. 마찬가지로 저 깊은 내면에서도 증가의 과정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증가를 멈추게 하고 습관적 경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깥 세계에서도 아주 작은 씨앗, 거대한 바니안 나무의 씨앗도 열대지방에서는 바니안 나무라고 하는 거목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조그만 깨알 같은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이 깨알 같은 씨앗이 그 거대한 바니안 나무를 잉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심어지면 나무가 자라서 아주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세기 동안 머무며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 하나가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계절마다 수백 수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수세기 동안 수천만의 열매가 이 씨앗 하나로부터 자라나는 것이죠. 이 나무의 수명이 제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늙어서 썩어가며 죽어 넘어질 때가 옵니다.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외견상으로는 씨앗 하나가 수천 개의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가의 법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지 이해해 보십시오. 그 심어졌던 씨앗과 그 거대한 바니안 나무가 맺었던 열매들은 자연의 법칙이 그러하듯이 모든 열매는 그 씨앗의 똑같은 특성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가 씨앗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 씨앗 또한 거대한 바니안 나무를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만의 열매와 수백만의 씨앗은 거대한 바니안 나무를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없는 증가의 법칙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은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증가의 법칙을 멈추게 할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모든 씨앗이 거대한 바니안 나무를 잉태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씨앗은 기름진 옥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물이 필요하고 비료가 필요하지요. 만일 여러분이 그 씨앗을 안바니에 던져 뿌린다면 그것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곳으로부터는 바니안 나무가 자라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점은 상카라들의 씨앗이 우리가 일단 심기만 하면 많은 것들이 자라나기 때문에 수천 수백의 상카라들이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씨앗들에게 아주 좋은 비료를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 내 상카라야, 어서 어서 자라거라. 그래 내 고통이여, 너도 어서 자라렴, 어서 어서 자라거라 라고 하며 비옥한 옥토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무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반복해온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휘발유가 가득한 통을 운반할 때 바깥으로부터 불똥이 튀어서 그 불똥이 휘발유와 접촉하면 큰 폭발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수천 수만의 새로운 불똥이 튀게 되지요. 여러분이 불러일으키는 그 불똥이 수천 수만의 불똥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똥이 튈 때마다 여러분은 거기에다 휘발유를 갖다 붓는 것이죠.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지적 차원에서 이러한 측면은 내게 매우 해롭지. 상카라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되겠어. 모든 상카라가 아주 해롭군. 모든 상카라가 내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이야 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적 차원에서 이해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감각적 차원에서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태워버리려고 불을 지르러 오면 가장 좋은 것은 소화전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가 올 때 소화전을 열어 그 즉시 불을 꺼버리는 것이지 라고 사람들은 매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적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 차원에서는 누군가 불을 지르면 휘발유통을 열고 같이 들이붓습니다. 불길이 치솟지요. 한 통 가득한 휘발유를 그에게 던져붓는 것입니다. 너도 타고 나도 타고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말이죠. 나중에 여러분은 그건 잘못한 것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됐지. 불이 났을 땐 휘발유가 아니라 물을 써서 그것을 꺼버렸어야 하는데 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전능한 여러분이 신에게 다가가서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번에는 여러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요. 여러분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무엇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 내면 깊은 곳에는 이러한 부정성에 대한 반응이 화산폴폭처럼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몸에 일어나는 감각을 관찰하지 않는 한 그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감각을 느껴야만 합니다. 이 수행법의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마음을 아주 날카롭고 섬세하게 만들어서 감각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법의 또 다른 중요한 점 하나는 반응하지 않고 평정심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무상하구나, 이것 또한 무상하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 아닙니다. 부탁께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전통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조만간 사라져간다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일어나서는 사라지고 일어나서는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용해되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엄청난 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지는 현상은 똑같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니짜입니다. 이것은 무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마음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습관적 경향을 변환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일단 새로운 상카라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오래된 상카라들이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해서 제거되어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정을 지킬 때 그 상카라들은 표면 위로 올라오고 여러분이 평정을 지킬 때 그것들은 더욱더 약해지고 더더욱 약해져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지요. 이것이 바로 부다께서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발견하신 것임지요. 그분께서는
상카라 빠짜야 윈냐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기법의 연결고리는
윈냐나
즉 의식인데 매 순간 이 의식이 일어나서는 사라지고 일어나서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원인이 상카라인 것이죠. 여러분이 상카라를 불러일으킬 때마다 다음 순간 윈냐나 즉 의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이 상카라를 불러일으키는 다음 순간 의식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또다시 상카라를 불러일으키면 또다시 의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 연기의 사슬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주 강한 상카라가 그 고개를 쳐들고 강력하게 밀고 나올 것입니다. 윈냐나가 다음 생에 튀어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것이 계속됩니다. 또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부처님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상카라를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키는 한 이러한 윤회의 흐름은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상카라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반대 과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일례로 정신과 물질의 흐름은 삶의 흐름입니다. 정신과 물질 말입니다. 물질의 존속, 이 물질의 흐름을 위해서는 어떤 물질적인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음식의 도움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흐름을 위해서도 정신적인 음식인 상카라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때야만이 이 정신이 마음이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어느 날 여러분이 음식을 먹지 않고 굶었다고 합시다. 단식을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라고 하는 흐름이 계속됩니다. 이틀 동안 단식하기로 했는데 삶이 계속됩니다. 5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음식을 섭취 않았기 때문에 육체는 그 기능을 정지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왜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축적된 영양분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축적해왔던 것은 어떤 것이든 그것이 지방이든 그 외 어떤 것이든 소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조차도 완전히 소모되고 나면 더 이상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같은 원칙이 마음의 흐름에도 적용이 됩니다. 상카라를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키는데 육체를 지탱하게 하는 음식은 24시간 동안 한 번만 섭취를 해도 육체를 건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흐름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그 음식은 매 순간 섭취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섭취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령 일순간 여러분이 어떤 음식도 섭취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어떤 감각을 경험했는데 태연히 미소 지으며 아니짜 아니짜 합니다. 갈망하거나 혐오하지도 않고 무지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단지 알아차리며 반응하지도 않고 어떤 상가라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의 흐름은 아직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순간에도 또 그 다음 순간에도 여러분이 어떤 상카라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순간에도 어떤 상카라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흐름은 계속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계속되겠습니까? 똑같은 원칙이 여러분의 오래된 상카라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흐름에 어떤 새로운 상카라도 제공하지 않으면 오래된 것들이 표면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이것들이 표면 위로 떠오르면 새로운 윈냐나, 즉 식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기서도 다시 어떤 상카라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오래된 상카라가 표면 위로 떠오르고 새로운 윈냐나가 떠오르지요. 이런 식으로 이것은 계속 유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상카라가 윤서되면 여러분들은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경험에 의해서만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상카라들이 표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성냄의 상카라를 불러일으켰다고 합시다. 생화학적 반작용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우 불쾌한 감각이 주변을 온통 감싸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쾌한 감각 때문에 불러일으키기 시작한 생화학적 반작용 때문에 여러분은 더욱더 화를 내게 됩니다. 새로운 상카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또다시 생화학적 반작용이 발생하고 불쾌한 감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쾌한 감각 때문에 또다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계속적으로 상카라 뒤에 상카라를, 상카라 뒤에 상카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이 화를 내면 그 결과로서 어떤 생화학적 반작용이 시작됩니다. 매우 불쾌한 감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한동안 이것은 계속됩니다만 여러분이 또다시 반응하지 않으면 습관적 경향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습관적 경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감각적 차원에서 마음의 심연으로 내려가서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이 그 오래된 상카라 덩어리들을 깨끗하게 소멸시키게 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여러분이 장작더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불을 지폈는데 그 불에 장작을 계속 던져 넣습니다. 계속 불타오르는 것이죠. 거기다가 장작을 더욱 얹어 놓습니다. 새로 얹어 놓으면 그 불길은 이 새로운 장작을 소모시키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장작 조각들은 깊숙이 묻히게 됩니다. 한층 한층 불꽃은 솟아오르게 됩니다. 장작을 새로 얹으면 그만큼 밑으로 더 쌓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더 이상 장작을 올려놓지 않으면 불길은 그때 그 안에 남아있는 장작들을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 불길은 그 모든 연료들을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오래된 상카라가 제거되는가 하는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카라는 제거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제거됩니까? 30년 전경 서구로부터 어떤 과학자가 나의 스승님께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친구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버마의 부정적인 습관적 경향으로부터 벗어나서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수행법과 스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마음의 부정성들이 이 수행법에 의해 제거된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리고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범하에 왔던 것입니다. 나의 스승님께서는 초심자들에게 대개 11코스 이상 기한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께서는 이것이 특별한 경우라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장기 코스를 바로 허락하셨던 것이죠. 열흘간 아나파나를 수행했는데 가끔 우리는 그가 명상을 하고 있을 때 바닥으로부터 15cm가량 동동 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정도로 그렇게 강한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스승께서는 미소 지으실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그분께서 나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명상하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각 개인이 명상할 수 있는 독실이 있었는데 나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독실의 창틈을 통해서 그가 어깨를 받치고 거꾸로 선 채로 전신이 어떤 귀신에 사로잡힌 것처럼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는 스승님에게 달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분께서는 웃어넘기실 따름이셨습니다. 좋아, 그렇게 내버려 두어 그에게 좋은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진행했지요. 나중에 우리는 그가 우주산업의 연구학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생산하도록 협조했었지요. 그런 사람이었으니 어떤 종류의 상카라가 일어났겠습니까? 수천만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지옥불을 만들어냈으니 어떤 종류의 상카라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든 빠져나와야 했지요. 내 스승님께서는 그것들이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지라고 말씀하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코스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은 매우 경쾌하고 행복하게 느꼈습니다. 나의 스승께서는 좋습니다. 그런 모든 부정성들이 빠져나왔으니 지금 그렇게 가벼울 테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예, 저는 아주 가벼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상당히 행복합니다. 이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나의 부정성들이 제 마음의 오염물들이 이런 감각들을 통해 빠져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스승님께서는 웃으시며 좋아요. 그렇다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탁했어도 자주 그냥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전통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경전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직접 실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래, 이것은 사실이야. 이것은 좋은 것이지라고 발견하게 되면 그때에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한 장의 편지를 써 보냈는데 이 명상법은 저에게 아주 훌륭한 결과를 주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잔뜩 긴장을 해가지고는 내 윗사람이나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항상 관계를 어렵게 지속했었지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제 마누라하고조차 좋은 관계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행무상이 아니라 제가 변하고 있고 아주 큰 변화가 저한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그렇게 좋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좋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이러한 감각들이 어떻게 저의 부정성들을 사라지게 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고 썼습니다. 몇 년 뒤 그 사람은 다시 오게 되었는데 빗바사나를 장기 코스에 참여해서 또 한 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주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사람은 우주선 등에 쓰이는 금속을 재련하는 전문가인 금속공학자였는데 우리는 원칙과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금속이 재련되어져야 한다면 그 금속은 극도로 순수해져야 합니다. 심지어 밀입자 중 100만 분의 하나라도 다른 입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100% 순수해야 합니다. 극도로 순수해야 하지요. 이렇게 극도의 순수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녹인 뒤 100% 순수한 뜨겁게 달구어진 링을 우리가 재련하고자 하는 막대기 모양의 금속 위로 통과시킵니다. 이 링은 아주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자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막대로부터 모든 불순물들을 뽑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밀입자들이 100만 분의 1조차도 불순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들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나머지 밀입자들은 잘 배열이 되어서 이 금속은 상당한 강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다께서 발견하신 것이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으로, 발끝에서 머리끝으로 이동하는 이 순수의식의 링을 말입니다. 만약에 이 링 자체가 순수하지가 않다면 수행법은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링 자체가 갈망과 혐오로 반응한다면 이것은 작동하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기 때문에 갈망과 혐오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방법대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실 하나는 그것이 정화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내게 와서 배터리에는 좋은 예가 되는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충전을 계속하면 배터리는 충전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충전을 그만두면 배터리는 자동적으로 방전되기 시작하지요. 우리가 배터리를 방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충전하지 않았을 뿐인데도 말이죠.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이것 또한 한 가지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엽 감는 인형을 보십시오. 태엽을 감아서 놓아두면 그 인형은 잔십 동안 춤을 추다가 태엽이 자동적으로 풀리면 멈추게 됩니다. 태엽을 풀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태엽을 감지 않을 뿐이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다께서 보기를 들으셨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밧줄을 갖고 장난할 때와 비슷한 것입니다. 밧줄 양쪽을 잡고 계속해서 비틀어 꼬다가 갑자기 풀어넣으면 풀풀풀하고 풀리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새로운 상카라를 더 이상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오래된 상카라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면 계속해서 상카라를 불러일으키면 정화의 과정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증가의 과정이 계속될 뿐이죠. 그 말은 고통의 과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카라가 증가할 때마다 여러분의 고통이 증가하는 것이죠. 이해하기는 아주 쉽지만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망각하고 상카라에 상카라를 반복하고 고통 뒤에 고통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해해야 하는 것인데 감각을 알아차리고 이 감각에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각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수행법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망각하고 무언가 다른 것을 하면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수행하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요.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의 직접 경험이 이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어떤 비누나 세제를 사용하는 가정주부의 경우 더러운 옷감이 있으면 이러한 비누를 사용해서 깨끗이 씻어냅니다. 그런데 때를 제거하는 이 비누 속에 어떤 화학적 성분들이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은 어떻게 이 옷감이 깨끗해지는가를 발견하는 것은 가정주부의 일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자나 연구자들의 일거리이죠. 그런 건 그 사람들한테 맡기십시오. 그러나 일반인들은 상카라 뒤에 상카라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습관적 경향 때문에 불행과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카라를 더 이상 불러일으키지 않게 되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또한 말입니다. 습관적 경향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화내는 것에 상당히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화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격정적인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부정성에 중독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경험하다시피 결과가 있고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직 여러분이 그 진리가, 그 결과가 여러분에게 좋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다께서 평생 동안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평정을 지키라고, 평정을 지키라고 가르치셨지요. 여러분 내면의 고요함은 외부의 고요함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고요함이, 이러한 고요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지 스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자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제가자들이 부다를 찾아왔는데 어떤 그룹이 그분께 다가와, 부처님, 저희는 비구나 비구니가 되려고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수행법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희도 똑같이 해탈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물론 그렇고 말고 이 수행법은 모두를 위한 것이지. 스님이 되면 생활 속에서 더 이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오로지 수행에 전념할 수 있고 결과가 더 빨리 나타나겠지요. 그러나 제가자로서는 가지각색의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책임을 지고선 그만큼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디게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제가자에게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부다께서는 어떻게 이 수행법이 제가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법문을 하셨습니다. 제가자는 그의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러한 책임들로부터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친척들에 대한 책임 등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잘 수행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은 수행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부다께서는 제가자들에게 32가지 복락을, 어떻게 이러한 32가지 담마의 복락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각각의 복락은 앞의 것보다 더욱 나은 것인데 이러한 식으로 부다께서는 마지막 최상의 복락까지 설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부타살로크 담메이 제땅에야 산나깜빠띠 아쇼깡 위라장케망 이땅 망갈무따망
이것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지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부타살로크 담메이.
여러분이 삶의 변화무쌍함에 직면했을 때 모두가 흥망성쇠 같은 삶의 변화무쌍함에 직면해야 하는데, 그때
짓당 여산의 감바디,
즉 여러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확고히 안정되어야 합니다.
아쇼감,
아쇼감은 여러분은 마음속에 갈망이나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위라장,
위라장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부정성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이죠.
계망,
이것은 마음속에 불안한 느낌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안전하다고 느끼고 담마의 길에 서 있다고 느끼면 아무것도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최상의 복락입니다. 모든 인생의 변화무쌍함에 대해 평정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특히 불쾌한 일이 생활 속에 발생했을 때입니다. 삶이 감미로운 노래처럼 흐르고 있을 때, 행복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치로운 것은 모든 것들이 극도로 안 좋아질 때에도 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자주 우리 삶 속에서 극도로 나빠지곤 합니다. 모든 것들이 극도로 나빠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미소 짓습니다. 배우처럼 웃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웃는 것이죠. 매우 불쾌한 감각이 일어날지라도 이 감각을 바라보며 아니짜, 너도 또한 아니짜이구나. 너도 또한 아니짜야. 내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보겠어 라고 하며 미소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다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상황에서 인생의 모든 변화무쌍함에 대처해서 평정을 지키라고 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셨으니 훌륭합니다. 부다께서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수행하셨는데 심지어 깨달으신 분조차도 그분이 삶 속에서 변화무쌍함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흥망성쇠는 일어나기 마련이죠. 부다께서는 단마를 동료였던 그분의 친구 5명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50명에게 퍼지고 500명에게 퍼지고 5,000명에게 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마가 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북인도의 전 인구 대부분이 그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단마를 수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혜택을 보았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부다께 상당히 저항을 했었는데 그분께서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이 작자가 우리 종교, 우리 전통에 거슬리는 것을 가르치고 있구나. 그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 종교가 끝장이 나겠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며 그들의 생계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은 만약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더 이상 의식이나 제사나 예배는 하지 않게 될 것이고 누군가나 그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마음을 정화해서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의식과 질서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나 제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생계를 잃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가 거세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부다의 가르침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방법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규모의 공개 토론이 성행하곤 했는데 폭력이 만연했었지요. 사람들은 그들의 많은 추종자와 함께 와서는 소리치고 조롱하곤 했습니다. 더 이상 실질적인 논쟁은 벌어지지 않았고 그것은 난폭한 싸움의 형태를 띠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직도 인기가 있었으며 만일 누군가가 논쟁에서 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다와 논쟁하기 위해 싸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의 아시람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 작자는 매우 현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있을까?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그가 너무나도 고유하게 답변할 것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야. 그러니 토론할 요점들을 열거해 봐야겠어. 어떻게 논쟁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들 중 한 사람을 리더로 선출해야지. 자네가 리더를 해봐. 아니 자네가 해봐. 라고 하며 머리를 극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좋아, 내가 리더를 하지. 그래, 모든 요점들을 한번 적어보자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모든 요점들을 적도록 하자. 자, 당신은 머리카락을 길게 따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운전자들은 머리를 길게 따내렸었습니다. 당신은 턱수염이나 코수염을 길게 기르지 않았군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턱수염이나 코수염은 기르지 않았지요. 당신은 염지를 목에 걸지도 않았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허리둘레에 사슴이나 어떤 동물의 가죽을 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젤을 몸에 바르지도 않았군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이 모든 질문들은 이미 누군가 제시했었는데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물어볼 때마다 그 작자는 웃으면서 말하길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좋아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신과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좋아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논쟁할 수가 있습니까? 그의 가르침이나 행위 중에 무언가 잘못된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종이를 찢어버리고 새로 한번 적어봅시다. 그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무엇을 실천하고요? 그 양반은 신라, 즉 계율을 가르치고 계율을 실천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따지고 들 수가 있습니까? 계율은 훌륭한 것인데 도덕적인 삶을 살며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밖에 뭐 다른 거 없나요? 그 양반 사마디를 가르치던데요. 그게 뭡니까? 마음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마음을 통제한다고요? 나는 수년간 노력했어도 마음을 통제할 수 없었는데 누군가 마음을 통제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에 대해 우리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 밖에 뭐 다른 거 없습니까? 그는 빤냐를 가르칩니다. 빤냐가 뭔데요? 모든 마음의 부정성들이 사라지게끔 하는 과정입니다. 부정성들이 사라진다고요? 내 부정성들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는데 부정성들이 사라진다면 이거 훌륭한 거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까?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외에는 언급하지 않거든요. 그 양반 맨날 나는 신라 사마디 빤냐 신라 사마디 빤냐를 가르치고 실천한다. 그 밖에 여러분들이 믿음이나 교리나 철학 등 이 모든 것들은 내 관심 바깥이다. 나는 그것들에 대해선 무어라 할 말이 없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신들 좋을 대로 가도록 하라.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니 이것들이 담마의 핵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은 논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의 가르침을 막기 위해서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그분의 스캔들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아무런 스캔들도 없다면 스캔들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수행자였으니 어떻게 스캔들이 있었겠습니까? 스캔들에는 돈 아니면 여자, 이 두 문제뿐인데 돈이요? 그 양반 집을 떠나서 왕자로서의 모든 사치를 버리고 아무것도 지니고 있지 않으니 어떻게 돈에 대해서 스캔들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자 문제라면 그렇죠. 말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녀 모두가 그분에게 단말을 배우러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젊고 아름다운 소녀를 훈련시켰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부처님의 아슈람이 와서 화장을 짓게 하고는 나무 밑에서 자는 등의 일을 했지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바깥으로 걸어나가며 오, 수행자 고따마 아주 훌륭한 밤을 보냈지. 아주 훌륭한 밤을 보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지?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서 그녀는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대략 8개월이 지나서 큰 집회가 열렸는데 부처님께서는 단마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수많은 제자들이 참석했었고 그 나라 왕인 빠세나디 왕도 참석했으며 총사령관과 수상도 참석했습니다. 아나타 빈디카도 있었고 마더 비사카도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 이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나무 조각을 복부의 끈으로 둘러매고 임산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치며 야 이 민대머리야, 태어날 당신 아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면 여기 이 부유한 사람들,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언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라고 하며 모욕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 여자가 지금 뭐라고 짓거리고 있지? 부처님에 대해서 왜 저따위 말로 짓거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보따께서는 단지 사랑과 자비로 오 나의 딸아, 너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의 진실을 알고 있겠지? 나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진실을 알고 있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사랑과 자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원하셨다면 그분의 훌륭한 신봉자인 그 나라의 통치자에게 저 여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머리를 자르십시오 라고 아주 쉽게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머리를 자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붓다는 붓다가 아니었을 겁니다. 단지 자비와 연민이 가득했었던 것이죠. 이런 자비의 파동이 일어났고 그녀는 매주 초조해지고 신경질적이 되어서 끈이 풀어지게 되었는데 나무 조각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담마가 작용했지요.
산테나 소음 비디나 짓와 문인도.
부타께서는 논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으로 인해 그분 마음의 조화로움과 평화로 인해 압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다퉈서 상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부타께서는 삶 속에서 실천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그분 생에 많은 상황들이 닥쳤지만 그분께서는 마음을 아주 고요하게, 아주 평화롭게, 아주 순수하게, 아주 조화롭게 그분 자신을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키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 늙은 브라만 한 사람이 이 부처라는 작자가 우리 종교에 완전히 거스르는 것을 가르치고 있군. 내 식구인 아들 녀석하고 며느리가 우리 모든 의식과 예배를 그만두고 한쪽 구석에 앉아 호흡을 바라보고 감각을 지켜보고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짓거리람. 저 작자가 우리 종교를 완전히 망가뜨릴 것이야. 내가 쫓아가서 머리통을 박살내야지. 이것이야말로 그가 가르침을 펴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며 대단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붓다께 매우 화를 내며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면서도 끊임없이 화를 내어 붓다를 욕하고 경멸했습니다. 붓다께서는 노인장, 대단히 화가 나신 것 같구려. 자, 이리와 앉으시오. 당신의 문제를 들어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장은 저 작자는 매우 현명한 사람이니 나는 그와 토론을 시작하지 않겠다. 내가 그와 이야기하는 순간 내가 화내고 있는 것이 사라질지도 몰라. 화가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내가 머리통을 깨부술 수 있겠는가. 계속 화를 내고 있어야지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욕하고 모욕하며 더욱 가까이 다가왔지요. 부탁께서는 노인장, 한 가지 질문에 답변 한번 해보시오. 댁에 손님들이 좀 옵니까? 그렇소. 그렇고 말고요. 수많은 방문객들이 내 집을 찾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오? 그렇다면 한번 말해보시오. 어떤 방문객들은 당신에게 선물을 들고 오기도 하겠습니다. 그렇소.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오? 가령 어떤 방문객이 선생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당신이 받고 싶지 않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요? 그 선물은 가져온 사람한테 되도록 하지요. 나는 지금 같은 이야기를 당신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노인장. 당신은 여기에 방문객처럼 왔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경멸과 비난을 가지고 온 것이지요. 나는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것은 당신에게 되돌아갑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늙은이는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로 하여금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얇은 무지라는 베일이, 아주 얇은 커튼이 그를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커튼이 거두어졌고 어떻게 한평생을 이런 선물을 들고 온단 말인가. 한 가지 비난하는 선물을 하면 그 보답으로 열 가지 선물을 하고 저들이 열 가지 선물을 가지고 오면 우리는 백 가지 선물을 돌려보냈지. 이러한 선물의 교환은 바로 너 죽고 나 죽자는 시간인가 라고 그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따마 부처님, 당신은 어디서 이런 선물을 받지 않는 방법을 배우셨습니까? 이리 앉으시오, 노인장.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을 지켜보고 감각을 지켜보고, 자, 당신을 관찰해야 합니다. 자신을 관찰하지 않는 한 당신은 이 문제로부터 빠져올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 사람 바르드와자는 계속 수행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머지 생애를 봉사하는 데 바치었지요. 이 수행법 전부는 여러분이 감각이 일어나는 마음의 저 깊은 곳에서 평정을 지키는 것을 배우지 않는 한 여러분은 올바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각을 지켜보며 평정을 유지한 채 올바르게 수행한다면 그 결과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몸 안에 어떤 감각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불쾌한 것이든 유쾌한 것이든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몸 안에 어떤 감각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감각에 대해 평정을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 건강한 결정이며 여러분이 취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든 건강한 행위가 됩니다. 이것은 이 수행법이 여러분을 상당히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아주 활동적이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나는 빗바사나 명상가이니 침무등관처럼 네가 와서 나를 잘라 죽여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고 활동적인 삶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반응하던 삶의 방식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반응은 항상 부정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반응이 아닌 행위를 하니 이 행위는 여러분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긍정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겠지요. 많은 경우 아주 강한 언어적 또는 육체적 행위를 취해야만 하는데 내면 깊은 곳에서는 사랑과 자비로 충만할 것입니다. 강력한 행위가 필요한 것에서는 어디서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일례로 어린이 한 명이 불이나 독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이 아이에겐 이것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 같은 것이겠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의지력을 사용해서 이 아이를 떼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아이는 울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아이를 멀리 떼어놓아야 합니다. 이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고 단지 자비와 선의를 가실 뿐이죠. 여러분은 이 아이를 돕고 싶어야 합니다. 그러나 완력을 써야 하죠. 만약 어떤 힘센 공격자가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면 여러분은 나는 윗바사나 명상가이고 저런 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들은 저들 자신의 까르마에 대해 고통을 받고 있겠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담마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강경한 행위를 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공격자로 하여금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빗바사나 명상가가 아니라면 강경한 똑같은 행위를 그 공격자에게 취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그 약한 희생자에게는 상당한 자비심을 일으킬 것이며 그 공격자에게는 대단히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약자에게도 자비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이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구나.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를 알지 못하고 있군. 여기 이 약한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는 것을 말이야. 이 사람 부정성과 악의를 불러일으켜서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구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부드럽게 타이르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다니 참으로 무지한 사람이군. 거친 말을 사용해야 하겠어. 이것이야말로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일 테니 라고 하며 공격자에게도 더욱 큰 자비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매우 강경한 행위를 취해야만 하는데 그러나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채로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강경한 행위를 취해야 할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그래서 바깥 상황 때문에 내가 이런 감각을 경험하는구나. 여기 이러한 감각이 일어나는데 나는 그것들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강경한 행위를 취하려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단지 자비심을 일으켜야지 라고 되살피십시오. 그리고 나면 이 수행법이 여러분을 위해 작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스승 사야지 우바키님의 일생 동안 많은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끔 그분께서는 아주 강경한 행동을 하곤 하셨습니다. 때론 그분과 가깝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윗바사나 스승이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 양반 아주 강하게 소리를 지르는구만. 어떻게 저럴 때가 있지? 라고 하며 의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화를 낼 때는 마음속에는 일말의 화냄도 일으키지 않느나 단지 대단히 화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분명하게 이해되었었지요.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단지 사랑과 자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분께서는 정부 관청에서 일하실 때에도 그러하시듯 명상센터에서도 매우 규율이 엄한 분이셨습니다. 규칙이나 규율이 어떠한 것이든 모든 수련생들은 규율에 따라서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명상센터에 사람들이 오는 목적은 담마를 배우기 위해서, 담마에 있어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때론 매우 엄격해지곤 하셨습니다. 개인 명상용 독실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만 바깥으로 나와서 주의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스승님께서 이보게 지금 뭐하고 있나?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수련생은 네 선생님 이러저러해서 저는 독실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지요. 다시 얼마 후 그는 빠져나왔고 무슨 일인가? 라는 질문에 또 다른 핑계를 대었습니다. 이 친구가 규율에 따라서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명상홀에 앉아 계시던 사회지께서는 고행가 내 이 사람한테 거친 말을 좀 해야겠네. 내 잠시 갔다 오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실은 대략 대여섯 계단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계단을 내려가서 문을 두드린 뒤 고함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대한 윗바사나 스승의 고함이었습니다. 마치 천둥과 같았지요. 윗바사나 센터 전체가 뒤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고함을 치시고 대여섯 계단을 미소 지으며 고행가 이 친구한테 내가 고함을 쳤어. 고함을 쳤다고? 라고 웃으시며 올라오셨습니다. 무슨 고함이 이런 고함이 있습니까? 단지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우리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밖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만 항상 사랑과 자비와 선의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그 흔적이라도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해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남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제일 먼저 도와야 합니다.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강해지십시오. 여러분이 절름발이라면 여러분은 다른 절름발이를 보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장님이라면 다른 장님에게 길을 가르쳐 보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아주 건강하게 지키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돕게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에 네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그룹은 어둠에서 어둠으로 향해 가는 어둠의 자식들이며 두 번째 그룹은 밝음에서 어둠으로 향해 가는 어둠의 자식들이며 세 번째는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고 네 번째는 밝음에서 밝음으로 나아가는 광명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다께서는 결코 신비주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와카도 바가바다 담무.
그분의 가르침은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즉시 그 뜻을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둠이란 무엇입니까? 밝음은 또 무엇이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치달려갑니까? 첫 번째 구름은 어둠에서 어둠으로 달려가는데 누군가가 다방면으로 이를테면 건강이나 돈이나 가족이나 사회적 문제들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온통 주위가 고통으로 가득 찬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어두운 삶입니다.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매 순간 이 사람은 단지 화내고 증오하고 화내고 증오할 뿐입니다. 아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공경에 처해서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곤란을 겪고 있다고 라고 원망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화를 내고 아무개를 증오하며 악의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미 어둠이 존재하는데 어둠의 씨앗을 또 심는 것입니다. 이미 고통이 존재하는데 고통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냄이나 증오나 악의는 단지 고통만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미래는 또다시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고통받고 미래도 고통받을 것입니다. 현재도 어둡고 미래도 어두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밝음에서 어둠으로 달려가는데 밝음이란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건강상이나 사회적으로 아주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좋은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정신나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쓸모없는 인간들이야. 나는 아주 똑똑하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것이고 나는 돈과 명예와 힘과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지 라고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면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자기는 행복해합니다. 과거의 좋은 까르마 때문에 현재 좋은 일들만 주변에 있지만 그가 매 순간 심고 있는 것은 고통의 씨앗뿐입니다. 그래서 밝음으로부터 이 사람은 어둠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밝음에서 어둠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비슷한데 주변이 온통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지혜가 있지요. 그래, 과거의 나쁜 까르마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겠지. 빚을 다 갚아야지. 아니짜, 아니짜, 아니짜 하며 나는 계속해서 윗바사나를 수행해야지.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 때문인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내 고통에 참된 원인은 분명 아닐 거야. 그는 단지 어떤 역할을 하는 도구일 뿐이지. 이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나는 고통받아야 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여유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대상에게 단지 사랑과 자비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랑과 자비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죠. 상당한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만 미래는 밝음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어둠이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밝음만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지금 이 사람이 심고 있는 씨앗은 밝음의 씨앗입니다. 이것은 밝음을, 행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류는 밝음에서 밝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든 건강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과거의 좋은 까르마 때문이겠지. 내가 행한 까르마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이것들 또한 영원한 것은 아니지. 그 열매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멈추게 될 것이야. 그러니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다시 말해서 나와 내가 부양해야 될 사람들의 생계 유지와 그리고 그 밖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지위와 권력과 역량들, 이 모든 것을 활용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사랑과 자비와 선의를, 사랑과 자비와 선의를 일으킬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든 행위는 언어적이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밝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밝음으로부터 밝음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으로부터 행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나 두 번째 부류에 속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부류에 속해야 하지요. 세 번째 속하거나 네 번째 속하는 것은 우리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과거의 까르마들 때문에 우리네 삶은 어둠으로 짙게 드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론 과거의 까르마로 인해서 우리네 삶은 밖에 밝게 빛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까르마의 주인인 것입니다. 부다께서는
아타히 아타노 나토 아타히 아타노 가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 자신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여러분의 미래의 주인인 것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건 그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나중에 불행을 초래하게 될 상카라를 단 하나라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주인이 되십시오. 미래는 단지 현재의 소산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이 현재를 담마로 충만하게 할 때 미래는 자동적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낄 틈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현재 순간의 통제력을 개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빅바사나입니다. 이 순간 나는 내 자신의 주인이다. 나는 고통의 씨앗을 심지 않겠다. 어둠의 씨앗을 심지 않겠다. 나는 오로지 나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밝음의 씨앗, 행복의 씨앗을 심겠다라고 생각하며 현재 순간의 주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올바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러면 그 좋은 결과는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행법을 올바로 이해하십시오. 앞으로 진지하게 수행할 수 있는 남은 하루 동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오염물들을 뽑아내고 수행법을 완전히 터득하십시오. 여러분은 감각을 알아차리고 이러한 감각에 대해 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감각을 알아차리고 감각에 대해 평정을 유지하십시오. 나머지는 담마에 맡겨두십시오. 결과는 좋게 되어 있습니다. 담마 속에 계속 성장하십시오. 계속 커가십시오. 담마는 훌륭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담마로부터 최상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된 행복, 참된 평화, 참된 조화, 참된 조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망갈랑